우리가 디모데전서 강해를 11번 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세상적인 어떤 지식, 뭐 이것도 이제 있어야 되겠죠. 성경 지식, 물론 이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인품, 인격,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이런 것이 목사에게 가장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목사가 이 교회를 치리해 나가면서 이 교회가 내 교회다 하는 생각,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참 그 경계가 딱 이렇게 선으로 이게 나눌 수는 없는 거지만, 늘 머릿속에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착각, 이걸 좀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언젠가 내가 가서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양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실 텐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같은데,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회개보고 해야 될 그런 날이 있다는 거, 이거를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리고 목사의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집사의 조건과 자격, 여덟 가지 표준 지침, 이런 제목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강의 12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에 대해서 오전과 오후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고, 오늘은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는데, 이렇게 강해 설교가 이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토픽을 정해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뭐 이런 거 정해놓고, 그러고서는 거기에 말씀을 꽤 맞춰갖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가 이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한 책을 쭉 강해를 하면은, 그러면 목사 부분이 나오면 목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오늘 같이 이제 집사 부분이 나오면, 그냥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거나 표적으로 삼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또 감사하고, 지난주 오후 특별히 목사의 그 조건을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위얼스비 목사님의 책을 참조해서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오늘도 제가 위얼스 목사님의 주석을 조금 참조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얼스비는 20세기에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목사님 중에 이제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말씀을 강해하고, 물론 그렇게 이제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은 노련한 그런 그 베테랑 목사가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집사라고 하는 그런 그 명칭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디콘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는 패스터, P-A-S-T-O-R. 그래서 패스처, 목장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양떼가 있는데, 그 양떼를 지키고 물 주고 그 다음에 이 풀을 먹여주는 이런 사람이 패스터,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오늘은 디콘, D-E-A-C-O-N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영어에 이제 디콘이라고 돼 있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제 집사로 이제 번역을 했고, 원래 이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음역을 한 거예요. 디아코노스하고 디콘하고 비슷하잖아요. 음역을 한 건데, 이 말의 뜻은 그냥 섬기는 종이란 뜻입니다. 섬기는 종. 이 집사라고 하는 이 명칭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고 신약 성경에만 이제 나옵니다. 특별히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여기 3장에 자세히 이제 나와 있는데, 집사의 기원은 구약에는 이제 없고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가서 보면 사도행전 6장에 집사의 기원이 나오지 않는가,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게 된 배경은 예루살렘 그 교회가 아마 적어도 한 2만 명쯤은 됐던 것 같아요. 하루에 3천 명, 하루에 5천 명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주님 오시는 걸 기다려야 되겠다 해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저 밖에 있는 그런 그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만 명 그런 공동체가 이제 됐는데, 이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니까 배급을 해서 밥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급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이제 급격히 성장을 했는데, 사도들이 매일 가난한 성도들과 특별히 과부들을 위해서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배급해주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구제사역이라 그럽니다. 구제사역.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유대 지방에 살던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이 있었고, 저 멀리 외부에서 유대 지방 밖에서 여기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이런 걸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못하고 그리스 말을 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류에게 배급을 해주는 과정 가운데 유대인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그러한 그 과부들에게는 적당한 배급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온 이런 과부들, 그리스 말을 하는 이런 그 과부들에게는 배급이 조금 부족하게 이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불평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로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거 음식 배급을 하다 보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을 전해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온 회중을 불러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이거 음식 배급하다 보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준비하고 언제 이렇게 선포하느냐. 그러니까 이 테이블, 이 상 이거 섬기는 거, 음식 배급하는 걸 상을 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 명을 골라내서 그래서 이 일을 맡기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 제안이 좋습니다 해서 일곱 사람을 이제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을 이제 임명을 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잘 섬겨서 공평하게 배분이 되게 하고 하니까 불평이 해소가 되고 교회 안의 질서와 그 다음에 연합이 이제 회복이 되고, 또 동시에 이 사도들은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여기 이제 전념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 말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면서 제자의 수가 예루살렘에서 크게 늘어났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고 하는 지금식으로 하면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사를 도와주는 그러한 그 집사들이 있고 이게 협력을 잘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발생을 해갖고 교회에 그 제자들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심지어 제사장들 가운데도 이 예수님 믿는 이 길로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면서 실제적인 이런 그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될 때 목사와 그 다음에 이런 교회 성도들이 합심을 해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됐고 그 결과 교회가 더 발전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6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세우니까 목사가 말씀 사역에 충실하게 이렇게 임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런 분들이 섬긴 사역을 이렇게 해주니까 성도들이 불평이 이제 생기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원만하게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예로 사도행전 6장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의 그 일곱 명은 성경에 집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집사라고. 그래서 아마 개역성경엔 그걸 집사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뭐라 그럴까, 의미를 추가를 했는데, 실제로는 집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했던 그런 직무를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디모데전서 3장에 집사의 직무, 또 집사의 자격과 조건과 거의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집사라고 명시는 안 됐지만, 그냥 그래도 그분들이 집사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이 그 집사라고 안 돼 있으니까 집사 아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옳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뭐 다툴, 이게 무슨 교리적으로 살고 죽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걸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명시는 안 돼 있지만 하는 그런 모든 일과 자격과 조건을 가서 보면, 예, 디모데전서 3장의 집사하고 굉장히 비슷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목회자와 교회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 영화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주인이 있고 주인이 자기 집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영화나 이런 데 가서도 보시면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고 성도들의 행실을 살펴보고 또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조정을 하고 또 교회 안에 병든 분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고 하면 이들 방문하기도 하고 또 교회 회의를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미리 준비하고 의논해서 교회의 모든 일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무를 맡은 분들이 집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에게는 목사와 같은 어떤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권위, 이런 건 주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의 이제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이런 조건과 그 다음에 자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목사의 16가지 자격과 조건 이야기했을 때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어요. 그걸 다 지키는 목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러니까 오늘 여기 8가지 표준 지침해서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걸 다 지키면 그 다음에 집사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받지 마시고, 집사나 교회 이런 그 섬기는 이런 직무를 맡는 그런 분들이 이게 표준 지침이니까 이걸 내가 꼭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신중해야 되고 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목사도 신중해야 되고 집사도 이제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중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영어로 가서 오시면 grave란 단어를 썼어요. grave. 그래서 이게 grave를 명사형으로 표현하면 gravity가 돼요. 여러분, 중력. 뭐 중력이라는 게 뭐예요? 사과나무나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그냥 밑으로 쭉 떨어지잖아요. 쭉 떨어져요.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다. 예, 그러니까 집사는 먼저 무거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무거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본받을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지닌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무겁다고 하는 거는 자신의 책임을 무겁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책임을 무겁게 여긴다. 그래서 이게 그 grave란 단어, 또 gravit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여기 디모데전서 3장 4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한다. 여기 지금 위엄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단어가 그래비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가볍게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복종을 시키기 위해서는 위엄 있게, 그렇죠, 신중하게, 중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자녀들 교육하듯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신중하다, 여기 중자가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후하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중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중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말과 행동, 몸가짐과 태도 전반에서 가벼움이 없고 무기와 위험이 있으며 그래서 이 집사의 그 직분 이거를 수행하면서 엄숙한 그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신중하고 중후하고 위험이 있고 이러면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하거나 하면 아, 이 사람 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경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목사에겐 예, 가장 먼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먼저 나오고 집사에게는 가장 먼저 좀 무게가 있어야 된다 철랑철랑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랑철랑 집사가 이렇게 하면 예, 뭐 집사뿐만 아니라 교회에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이 그렇게 가볍게 경솔하게 이렇게 철랑철랑 되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 그래서 말과 행동 그 다음에 처신이 가벼운 사람은 집사라면 안 된다고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이런 영감을 받아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된다. 집사는 이 집 저 집을 다니면 말을 옮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얘기는 많은 경우 이제 험담을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걸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중적인 언어 습관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하고 저쪽에서는 아니요 하고 아니요 하고 이쪽에서는 예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집사에게 이것이 요구가 되냐. 집사는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섬기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행정적인 그런 일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섬기는 그런 일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병자도 가서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 안고 있는 사람들 가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이걸 조정을 하고 그래서 이들 올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집사가 어쩔 수가 없이. 그런데 한 사람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딴 사람에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해서 일구이언을 하게 되면 그럼 교회가 화평할 수가 없잖아요. 집사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걸 어떻게 봉합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집사가 다니면 다닐수록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 말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구이언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말에 있어서 정직하고 이렇게 예 할 건 예하고 아니요 할 건 안 하는 그러한 거 이거를 두 번째 조건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고 세 번째는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목사에 대해서도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 집사는 그럼 조금 마셔도 되고 목사는 전혀 안 마셔야 되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여러분 킵바이블 가셔서 성경 Q&A 섹션이 있어요. 그 성경 Q&A 섹션에 왜 이건 많은 술이라고 여긴 그냥 술이라고 그랬는지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좀 관심 있는 분은 그럼 거기 가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집사 역시 목사처럼 교회를 대표하고 또 양떼들 앞에 서서 이렇게 사람들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술은 성경 전체를 가서 보면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이와 같은 그 물질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단, 술 먹고 해롱해롱 해갖고 여러분 판단력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의 빌미를 주잖아요. 아우 저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저 모양이냐 이렇게 이게 술을 먹으면은 술 기운에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의 빌미를 주면 안 된다. 근데 이게 꼭 집사나 목사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요 근래 이 무슨 여자분이 이번에 뭐 기획 뭐 예산처 장관인가 된다고 그랬는데 뭐 어디 사랑의 교회 권사래나 그렇게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야 이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근데 권사라는 거예요 권사 얼마나 부끄러운지 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뭐 배신하고 이런 건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어떻게 서울대학을 다녔다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어디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를 하고 남편도 교수라 그러고 뭐 어떻게 좋은 집안이라 그러는데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렇게 상스러운 집안이 어디가 있어요. 그때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 믿는 권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큰 교회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그런데도 끝까지 하겠다고 저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사든 아니면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집사든 목사든 뭐 성도든 정말 예수님께 이런 누를 이게 보통 누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뭐 쓴 것 같아.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이렇게 젊은 그 인턴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신을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면 이것도 그런 차원의 이야기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이 되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은 집사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집사는 특히 가난하고 또 궁핍한 자들의 사정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절제의 본을 좀 보여야 그래서 성도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래야 가능하다 해서 이거 세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서 보면 또 뭐라고 이제 돼 있냐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이걸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집사들이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이런 그 돈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헌금 관리 또 교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정, 돈을 또 분배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험과 유혹이 따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 신문에도 많이 나잖아요. 돈을 교회 집사든 장로가 돈을 뭐 수십억을 뭐 빼먹었다, 뭐 사적인 목적에 사용을 했다,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 이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정을 맡는 이런 분들 돈을 세고 하여튼 헌금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분들은 돈에 대해서 정말 투명한 그런 그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걸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참 지금까지 교회를 한 17년 반 동안 하면서 정말 감사드릴 거는 우리 교회 그 재정을 맡으신 분들이 입이 말씀드린 신중해갖고 누가 헌금을 얼마 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여태까지 너무 정말 목사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불나불 되면 어떡하겠어요. 누가 헌금을 많이 했네 적게 했네 이거를 뭐 알 수 있는 건 재정위원들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말이 나와서 그래서 많이 한 사람 가서 막 그 밑에 가서 이렇게 하고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헌금 잘 못한 그런 분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재정 이렇게 담당하신 그런 분들이 신중하게 이렇게 입을 조심하셔갖고 그런 걸 발설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 서창동 교회로 이제 이사 오고 하다 보니까 목사 또 뭐 하여튼 관련된 사람들에게 교회 법인 카드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필요할 때 기름도 넣고 목사들은 품위를 유지하는 그런 미니멈만 그런 일을 해라 이래갖고 이제 법인 카드가 이제 주어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법인 카드 사용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기 한국에 있는 교회인데도 이런 법인 카드를 아들 딸에게 줘갖고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돈 펑펑 쓰게 하고 또 목사가 법인 카드 가지고 교회 돈 이걸 가지고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이거는 우리의 양심을 거스르는 그런 행위예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집사, 뭐 행정사무원 등 이렇게 법인카드를 쓸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이런 분들이 자기의 양심을 투명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이 모시아고 그 부인 한번 보세요. 예. 그게 지금 할 짓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교회 목사나 집사나 무슨 사무원이나 하여튼 이런 예,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큰 죄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 목사나 집사, 성도가 이런 면에서도 불신자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불신자들보다는. 예, 그래서 저 이후에도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도 올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냥 미리 말씀해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예,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예, 사람은 잠시 이렇게 눌러 놓을 수 있어도 여러분 그게 폭발하지 않겠어요? 그게. 예, 그런 양심을 거스르는 그런 행위를 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여기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건이 뭐냐?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한다. 다시 말해 교리적으로 건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 올바로 이걸 구분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고 또 문제 이렇게 해서 교리적인 걸 묻고 그러는데 집사가 하나도 대답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집사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신비라 그랬어요. 이게 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신약성경에 또 구약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 또 특별히 세대별로 시대별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구분을 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물으면 대답도 올바로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거든요. 잘 가르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신비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이제 숨겨져 있었는데 신약 교회가 되면서 드러난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아침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라든지 그렇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이거 상상도 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이런 그 진리의 말씀이 확 드러나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알 수가 있는 이 시대가 됐잖아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가진 사람이래야 그래야 집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순수한 양심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 순수한 양심 안에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서 역시 양심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위얼스비 목사님의 말을 한마디 제가 전달을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회의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집사가 되는 게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집사는 어쨌든 교회 운영하는 거 그거 위해서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그 회의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는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런 회의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돌보가는 그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또 경건한 삶으로 이 모든 것이 증명이 되도록 그런 거를 지금 믿음의 신비를 이 순수한 양심 속에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위얼스비가 이렇게 썼어요. 오랫동안 아마 50년, 60년 목회를 하신 것 같은데 나는 교회의 무슨 규정이나 헌법은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지금까지 종종 봐왔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고 하는데 인기투표하듯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놓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규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치리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도 필요하고 우리 같으면 우리의 믿음과 약속 이런 그 정관도 필요하고 이게 사실이지만 교회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럼 결국은 말씀을 좀 잘 아는 사람이래야 집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위얼스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초대교회, 초대 신약교회의 헌법 아니면 정관은 신약 성경이었다는 거죠. 신약 성경. 그러니까 말씀과 교리에 이렇게 확실한 이런 사람이 교회에 집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역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사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뭐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순수한 양심을 또다시 거론하는 거예요. 아까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도 제가 순수한 양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순수한 양심, 다시 말해 순수하지 않으면 더러워진 거잖아요. 양심이 걸레처럼 더러워진 거, 그렇죠? 그래서 양심이 더러운 집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맡을 수 없다. 여러분, 많은 그런 교회에서 인기 투표를 해서 집사를 선정을 하거든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이 침례교회 집사는 장로교회 장로하고 같은 거예요. 장로교회 장로하고. 여러분 이해하세요? 원래 집사하고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집사하고 목사. 그럼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행정을 하는 그런 장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장로도 있고 뭐 권사도 있고 뭐 집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았는데, 그건 다 인간이 이제 만든 거고, 그래서 이런 대다수 이제 한국교회 그 장로, 일반 교회 가면 장로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주차장 봉사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대통령도 봉사 주차장부터 다 해서 장로 된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행동이 이제 본이 되고 양심이 투명하고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으면은 대다수 이제 집사들이 한 55세, 50세 이상, 55세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도 사회에서 뭐 부장도 하고 회사에서 이사도 하고 뭐 대표도 하고, 그래서 중역을 맡거나 이렇게 이제 해서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이 집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조직체잖아요. 이게 유기체이면서도 이것이 조직체인데, 그 조직체가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면은 어떻게 이 조직체를 운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세상 물정 또 상식 수준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런 거를 하되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 속에 확고한 교리가 확립이 된 이런 분들이 집사를 해야 된다. 10절 가서 보니까 이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집사를 임명하기 전에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 이제 보면 성도들이 이제 오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뭐 안내도 맡고 주차 봉사도 하고 또 주방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찬양대도 하고 이렇게 하면 섬김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 성경 가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대다수 지도자들이 먼저 종으로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무려 13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또 훌륭한 그 여호수아도 모세 밑에서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다가 지도자의 이런 그 일을 맡게 됐거든요. 또 우리 예수님도 실제로 종으로 오셨다 그러죠. 내가 섬기는 자로 왔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목수의 그런 그 삶을 살기도 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사람을 섬기며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순서가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하죠. 먼저 종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이 되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런 식으로 성경의 구조가 돼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성도를 교회 집사나 뭐 지역 인도자나 이렇게 교회 직분을 맡은 이런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교회의 증언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이다.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이 또 들립니다. 아, 저분 요새 교회는 좀 잘 안 나오고 뭐 봉사는 많이 안 하지만 집사나 뭐 하나 이렇게 맡기면은 앞으로 더 잘 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얼스비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유얼스비가 뭐라 그러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말이다. 여러분, 과거의 경력이 보니까 정말 성도들 섬기고 잘하는 그러한 경력이 있어야 앞으로도 잘하는 거지. 아, 정치인도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뽑느냐 하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건 뽑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20, 30년 동안 얼마나 잘하고 섬겼느냐를 보면 앞으로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험해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에게 직무를 맡기면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된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가 있고 한국의 침례교회들이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안수 집사가 있다. 그래서 서리 집사를 하는 동안에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살펴보는 거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리 집사가 있고 뭐 그다음에 안수 집사가 있고 성경에는 집사만 있지 서리 안수 이런 거 구분이 없어요.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검증을 하겠다 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집사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검증이 된다는 그런 의미의 검증을 이야기하는 거지 서리 집사, 뭐 안수 집사 이런 건 아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이거 나오다 보니까 서리 집사는 몇 년 하고 끝내야도 되고 안수 집사는 영원히 하는 거다. 또 목사도 뭐 종신직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몇 년 해야 되고 집사를 몇 년 해야 되고 종신직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교회의 필요 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오랫동안 할 수도 있고 또 1년 하다 그만둘 수도 있고 이거는 융통성을 우리가 발휘해야 될 그런 문제.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든 집사든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했는데 영구히 안수 집사고 뭐 안수 목사고 해서 영구히 목사를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그런 그 판단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다. 자, 11절에서 12절은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집사가 되려면 가정이 경건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집사든 목사든 그의 아내는 그의 그 사역의 일부 아니면 그 사역의 뭐라 그럴까 작품이라고 할까요? 목사든 집사든 남자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내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이거는 그 남편의 이런 그 사역의 일부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경건함이 있어야 교회를 돌볼 수 있지 않냐. 먼저 거기 가서 보니 12절에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만 집사가 될 수 있구나. 이거 이야기하면 또 이제 어떤 분들이 로마서 16장 1절에 겐그레아 교회의 종 그 베베가 나오는데 그 베베가 여집사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겐그레아의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라고 나와요. 왜 그래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아내의 남편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여자 집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이 성경하고 부딪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자매님들이 사실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교회 자매님들 빼면 교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무슨 재정적인 결정만 되게 형제들이 하지 나머지 모든 교회 이렇게 돌아가는 거 거의 자매님들이 다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다 집사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집사라고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죠. 디모데전서 2장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해서 남자를 다스리는 그런 일은 창조의 질서상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가서 목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고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고,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지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경이 성경하고 부딪혀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구조, 하나님은 그런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자 집사나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집사라고 하는 게 뭐야? 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을 가졌느냐 그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교회는 경건한 그런 자매님들의 섬김 사역을 통해서 발전이 되고 유지되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일단 식사는 하고 집에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식사는 일단 다 하고 가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주방, 섬김, 또 교사도 이제 자매님들이 많은데, 이게 많은 경우 자매님들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분이 없어도, 뭐 여자 집사 호칭 이런 게 없어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거고, 또 자기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일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우리가 이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집사의 아내들의 조건이 나오는데,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반드시 신중하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집사들의 첫 번째 조건도 신중하고고, 근데 자매님들은 거기다가 아예 반드시, must라는 단어를 썼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촐랑촐랑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신중함이라고 하는 게 대개 다 말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말.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바울이 이제 판단을 해봐도 교회 집사의 아내들이 말을 자꾸 옮기고 이렇게 이제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무거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를 그걸 첫 번째 조건으로 달고 있다는 거. 그 다음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헐뜯지 아니하고. 이건 험담을 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원래 이거 험담을 하는데 명수가 누구냐 하면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원어 단어를 거기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 집사 안에도 판단력이 좋아야지, 이렇게 잘 듣고 판단을 잘 해야 된다.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여기 집사에 대해서는 목사하고 달리 하나님이 특별한 보상을 주신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13절에,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자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획득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면에서 큰 담대함을 획득하느니라. 이번 마제스티 성경을 내면서 기존 성경에는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얻어요. 이렇게 여러분, 얻는 거는 이거는 돈을 안 주고도 얻을 수 있어요. 돈을 안 주고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펄처스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펄처스는 뭐예요? 돈을 내야만 구매할 수 있는 게 펄처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집사로서 좋은 지위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안 내고 이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많은 희생과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내가 획득을 하는 거예요. 획득. 전쟁을 나가면 열심히 싸워서 전리품을 획득하듯이 획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마제스 성경에는 그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획득을 한다는 그런 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지위라고 하는 거는 군대에 계급 있잖아요. 소위도 있고 중위도 있고 대위도 있고 대령,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그런 걸 지위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영적인 진보가 되는 거, 승진을 하는 거, 이런 거를 획득한다 그랬어요. 집사의 직무를 잘 이렇게 수행을 하면, 그러니까 집사는 이런 그 계급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거를 직무를 잘 수행하면서 획득을 하는 거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에게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보상을 사람들에게서 받으려고 하면 목사든 집사든 다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집사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이런 말씀이다. 더 좋은 지위, 더 높은 영적인 그런 그 승진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집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에 의해서 쓰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면에서 큰 담대함을 역시 획득을 한다 그랬어요. 예, 큰 담대함을 획득을 한다. 이거를 위얼시비는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승진인데, 이 영적인 승진을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목사가 생기고 하는데 집사가 목사가 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게 교회와 목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얼시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약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외부에서 수입된 인물이 아니고 지역교회 안에서는 세워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조그만 일로 섬기다가 아, 잘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 또 집사의 직무를 하다가 더 잘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의미로 이걸 지금 해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합당한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6장에 나온 그 일곱 명을 지금 선택했는데 그 일곱 명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들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목사의 이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목사는 직무 수행 전에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에서 집사로 선택이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져서 나중에 교회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도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담대함도 획득을 하는 이러한 그 직무 수행자가 바로 집사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디콘이라고 하는 거는 직책, 직무를 이야기하는 거지 호칭이 아니에요. 호칭. 그러니까 우리 김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말은 그럼 영어로 얘기하면 디콘 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디콘 김. 그런데 이 세상에 디콘 김이라고 부르는 교회는 없어요. 그 우리나라 코리안 방식이다. 코리안 방식의 브라더 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브라더 김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우리 교회 형제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그 집사 자체를 호칭으로 부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제를 이렇게 소개하거나 할 때 우리 교회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니까,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왔어요, 그럼 형제가 같이 오면 제가 우리 교회 형제입니다 그러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형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사는 패스터 김, 패스터 리, 이게 다 통용이 되는 그런 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형제라고 부르든 아니면 목사라고 부르든 그건 다 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집사는 종신직이 아니고 자기 사정에 따라서 그만둘 수도 있고 또 교회 형편에 따라서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런데 한국교회 가장 큰 폐단이 뭐냐, 집사를 하다가 그만둔 다음에 집사라고 안 불러주면 그럼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본인에게도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지? 그렇잖아요. 제일 깨끗한 것이 그냥 형제라고 부르고 필요할 때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분을 위해서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성경적으로 옳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형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집사는 다른 장로교회 장로하고 비슷한 거예요. 모든 일 관리하고 뭐 재정 다 관리하고 다른 교회 다 장로님이 하는 그런 일을 우리 교회는 집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 교회 장로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장로님 장로님 하면서 얼마나 장로를 존중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집사든 목사든 난 그냥 부족한 사람이고 그냥 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이 당연하지 넌 종이야.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나 집사 형제나 뭐 아니면 지역인도잖아 그냥 우린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존중을 해줘야 그렇죠. 그 사람의 그 직무를 존중하는 거지 그 사람의 직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사랑침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존중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형제라고 부르다 보니까 너나 나나 다 형제인데 뭐에 무슨 너 말을 왜 들어야 돼 이런 식이 교회 안에 좀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말은 들어도 형제님 말은 제가 들을 수가 없다. 집사가 와서 이렇게 교회 이런 그 규정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 안 듣는 분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거짓이기를 원하면서도 또 혹시 예, 또 그게 사실이면 이번에 좀 그런 건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목사나 집사 뭐 지역인도자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와 같은 섬김 직무를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존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또 집사나 이런 목사나 이런 분들은 아, 나 존귀한 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익한 종이라고 하고 이게 서로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한번 잘 생각하면 좋겠고 그래서 형제 자매들 간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그 문제는 집사회가 처리하면 여러분 목사가 언제 그걸 다 처리를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집사회를 좀 존중히 여기고 그 결정을 좀 존중히 여기고 예, 이렇게 이제 하면 좋겠고 또 교회 안에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아, 이렇게 재능이 많은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이 오는데 세상에서는 엄청난 재능을 발휘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너무 마이너스다. 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좀 유능하게 일들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집사든 지역인도자든 뭐 어떤 섬김 부서에 이런 그 직무를 맡는 그런 분이든 그런 분들도 이제 겸손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좀 많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세상 일뿐만 아니라 교회로도 사용하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거다 이런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지역교회를 섬기는 일 목사로 섬기든 아니면 집사로 섬기든 다른 어떤 직무로 섬기든 이건 매우 엄숙한 일이에요. 교회에는 목사, 집사 등의 공적인 직무 수행자가 있고 뭐 지역 인도자, 또 음악, 주방, 주차, 교회 학교 교사, 청소, 미디어 뭐 빠진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일부러 뺀 건 아닙니다. 예, 등 다양한 예, 섬김의 그런 직무가 있거든요. 예, 이 모든 분들이 목사나 집사의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주인 의식은 갖되 주인 행세는 하지 마라. 그 부탁을 드릴게요. 주인 의식은 갖되 주인 행세는 하지 말라. 예, 그래서 섬김 직무를 맡은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우리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회개보고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예, 내가 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예,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